오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으러 온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또한 같은 맥락 안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같이 읽었던 마가복음에 기록된 이 청년, 마가는 한 사람이라고 기록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사람과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깊이 파헤쳐보면서 그 본문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적용점은 무엇인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복음서는 크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긴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이 한 청년을 만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그 길은 잘 닦여 있는 어떤 포장도로는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마을들이 분포해 있는 모습을 보면요. 성이, 이렇게 중심이 성이 하나가 있으면 그 성을 중심으로 마을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분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들은 다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성을 중심으로 여기에 마을 다섯 개, 여기에 마을 다섯 개, 뭐 여기에 마을 세 개 이런 식으로 군락을 이루어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성과 마을의 군락들이 각 비포장도로, 시골길 같은 길들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길들은 아무래도 걷기도 힘들고 비가 오거나 그러면은 진흙이 되었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그런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있는 편하지 않은 길을 걸어서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때 한 청년을 만납니다. 마가는 이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청년이 이르되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마태가 기록한 같은 본문의 이 한 사람을 마태는 청년,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부자죠. 부자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이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탁 떠올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 상황에 청년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많이 모으긴 쉽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 지배 하에 그리고 철저한 신분제, 계급사회 속에 있던 사회 구조 속에서 청년이 부자다?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부자가 되려면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정말 내가 재물이 많은, 정말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았거나, 아니면 그렇죠.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합니다. 물려받았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거나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0절에 청년이 부모를 공경했다라고 나오는데요. 공경했다라는 단어가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부모를 공경했었다라고 나오는 것으로 봐서 추정하건대 지금 이 청년에게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지금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그 부유한 재산을 물려받은 우리가 추측하건대 명망있고 그리고 부유한 그런 가문의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청년이 그래서 부자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청년에 대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본문의 구절들을 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꿇어앉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가가 꿇어앉는다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부자 청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구 앞에 끌어안는다, 꿇어안는다라는 표현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거나 그런 사람 앞에서는 1세기에 당시 이 지역에서는 무릎을 꿇는 것으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접할 때 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영생에 대해서 너무 갈망하는 그 열정적인 구도자의 마음으로 지금 나와왔구나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그 진정성을 거기에서 우리는 느끼죠. 하지만 마가의 평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마가는 이 부자 청년을 정말로 영생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사람이라기보다는 무언가 내면의 어딘가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지금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단어가 꿇어앉다예요. 좀 더 깊게 살펴볼까요? 이런 마가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쓰이는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쓰임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올 때 쓰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꿇어앉다와 가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우리가 본문 하나를 보았지만 이 본문에서 나병 환자는 지금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 11절과 5장 34절을 보면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 34절을 보면은 5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에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그 치료를 그 아픈 곳을 치유받았을 때 마가는 꼭 예수님 앞에 꿇어앉는다는 표현과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평안히 가라 혹은 가라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이 설정을 꼭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두 가지 표현이 등장을 하죠. 17절에서 청년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고 20절에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고 말씀하십니다. 묘하죠? 그리고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단어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들입니다. 나병 환자와 그리고 그 아까 그 일어났던 여자아이에 대해 쓰였던 그 모든 단어들이 꿇어앉다와 가라가 지금 여기 이 청년에게도 동일하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 더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요. 당시에 치료하다라는 단어가 소조입니다. 근데 이 소조라는 단어는 또 구원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입니다. 뭔가 이제 막 뭔가 연결이 막 되지 않으십니까? 즉 뭐냐면 지금 예수님에게 찾아와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은 지금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중의적 해석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마가는 지금 이 설정을 해놓고 독자들이 느끼게끔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의 일치는 절대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을까요? 이 청년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이걸 밝혀야겠죠. 바로 부의 축척이라는 병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들을 하나씩 볼까요? 17절 하반절에서 청년은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 대화가 동문서답되는 느낌이죠. 선한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자 예수님이 영생에 대한 대답을 주지 않으세요. 원래 같으면 영생을 얻으려면 이걸 해야 돼. 아니면 영생을 얻으려면 너 지금 이거 뭐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부자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네가 선함이 뭔지 알아? 이런 느낌인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소적으로 대답하셨을까라는 의문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뭔가 하고 싶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대답을 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답의 실마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선함에 있습니다, 선함. 1세기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성이 있고 성 주변으로 마을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성 밖의 마을들은 마을이 하나씩 뭐 따로 떨어져 살 수도 있었는데 굳이 모여 살았던 이유는 도적대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스로 안전을 위해서 같이 모여 살았어요, 마을들끼리요. 그런데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가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그 모든 사람들을 수용할 만큼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에는 제한된 사람들만 들어가 살 수 있었는데요. 성의 중심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부자 청년과 같은 사회적 귀족,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요.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성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이 귀족들, 사회적 엘리트들이 가지고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세공, 가죽, 염료, 뭐 비싼 옷을 만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 안에 같이 살고 있었죠. 그리고 그 외에 그렇게 급하게 필요로 하지 않는 귀족들의 필요를 급하게 채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뭐 농사라든가 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마을 밖에 살고 있었죠. 즉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시 경제 구조는 철저하게 이 기득권들을 위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시대였고 이것이 계급과 식민지배라는 이 시스템과 맞물려서 더욱더 견고해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날 때부터 기득권층이 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신분을 뛰어넘 딱 한 가지 내가 낮은 계급임에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누구죠? 사케오? 그렇죠.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지만 우리는 당시의 그 시대적 그리고 지역적 상황들을 배경으로 볼 때 아, 이 부자가 얻은 재물은 이 부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정당하게 얻었다기보다는 이런 사회의 악순환, 경제적인 좋지 않은 구조를 통해서 쌓아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에게 묻는 겁니다.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데 네가 선함이 뭔지 아니? 굳이 이런 동문서답을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 넌 선함이 뭔지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죠. 어째요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면서 대답을 딱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치지 않고 이 청년에게 한 방을 더 먹이세요. 굉장히 중요한 한 방을 먹이십니다.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의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생소한 부분이 한 군데 있어요. 바로 속여 빼앗지 말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십계명에는 속여 빼앗지 말라가 아니라 탐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예수님은 지금 각색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 앞에서 네가 선함이 뭔지 알아? 라고 한 방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속여 빼앗지 마. 이 계명들을 네가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이 이야기의 흐름들을 볼 때 부자 청년은 분명히 치료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느꼈던 부자 청년의 진정성과 영생에 대한 갈급함으로 굉장히 경건한 부자로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쭉 자세히 살펴보니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뭔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거예요. 자신의 치부를 들켜서 속으로 화들짝 놀란 이 청년은 이제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지 않고 선한을 싹 뺍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들은 제가 모두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대답을 예상하셨듯이 마지막 더 센 한 방을 날리세요. 21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래, 네가 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겠니?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결국 부자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정말 영생을 얻는 방법이 궁금해서 온 진짜 열정적인 구도자였다면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재물을 다 나눠주겠습니다라고 했어야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슬픈 기색을 띄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거나 낙담했거나 혹은 그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분노했다라는 의미까지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앓고 있는 내면의 질병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재물도 많고 돈도 잘 벌고 가문도 명망했고 집안도 괜찮은 청년이지만 그가 가장 놓지 못하고 있는 그 한 가지를 푹 찌르십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지 못하는 애착입니다. 재물을 나누어주라는 말에 그 부자 청년이 진짜로 슬퍼해야 할 것은 그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가진 재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가 정말 슬퍼해야 할 것은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태도였을 겁니다. 아니, 그 부분이어야만 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진정한 영생을 갈망하는 구도자의 청년이 아니라 자신만을 위한 부의 축척이라는 내면의 질병을 가진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한 것 자체에 대한 질타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부한 것을 놓지 못하는 그 태도에 대한 질타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를 거부하고 떠나는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23절과 26절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23절을 제가 읽고 2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시작.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시작.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굉장히 놀랍니다. 왜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라는 것,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때문에 재물을 많이 얻게 된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면서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이 아니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이런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재물의 많음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이런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부의 소유가 잘못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재물을 버리지 못하는 부자의 애착, 그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본 부자 청년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다르게 반응한 인물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요.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역시 부자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부자처럼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부자 청년과 몇 가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계명을 잘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반면에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삭개오는 그의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평가됩니다. 두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다르죠. 무엇이 차이일까요? 이 청년, 부자 청년과 삭개오, 둘 다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달려왔고 그분을 만나고 났지만 그 이후에 태도가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영혼의 허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 애착을 버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누어졌습니다. 우리들도 각각 버리지 못하는 어떤 깊은 애착을 지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형이든 유형이든 중요하진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분명 치유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 많이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들락거리는 인스타나 페이스북을 보면은 많은 순간들이 담겨 있죠. 행복했던 순간, 즐거웠던 순간, 슬펐던 순간, 화났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붙잡고 싶어하고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그 순간을 느끼고 싶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에 나 있는 그 큰 구멍을 메꿔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속에 무엇을 쌓아놓고 계신가요? 버리지 못하고 쌓아올리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버리면 참 편할 것만 같은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들, 이것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해줄 것만 같은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쌓아올리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에게는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구멍이 있다고 하나씩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애착을 가지고, 아니 어쩌면 애착으로 포장한 집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버리지 못, 그러한 것들이 내 영혼의 마음에 난 그 구멍들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사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이 영생을 얻는 답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대로 우리는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이걸 잃으면은 내 삶이 무너질 것만 같거든요. 그걸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놓지 못하는 그 집착, 태도, 그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자 청년과 삭개오 모두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왔지만 돌아갈 때의 태도는 너무 달라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예배에 와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일상의 모습은 또 다르기도 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괴리감을 느끼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합니다. 왜 내 삶은 주말과 주중이 일치하지 못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고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하거든요. 일상에서 교회로 살아라, 복음으로 사는 삶을 살아라, 일상의 선교사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님과 뭐 회사에서 직장 상사를 대할 때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고 구체적인 가이드를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름의 해답을 찾게 되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을 주께 하듯입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우리 신앙의 주중과 주말의 괴리를 그나마 좁힐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끊지 못하는 어떤 그 무언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또한 이 세상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씨앗으로 뿌리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라시면서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 영혼의 허기를 풍족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로 내 안에 어떤 만족감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에 흩뿌리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어렵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것만 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의 그 삶 속에 씨앗으로 뿌리셨다는 걸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삶 가운데 뿌리셨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든 일을 주께 하듯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 부자 청년처럼 그런 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일치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선 누구나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저절로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단기간에 성장하지 않고 내공을 쌓듯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배우고 들은 것들을 실천해야 그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좋은 설교 말씀 듣고 그리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내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유튜브에 정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죠. 그런 설교를 듣는다고 내가 그분의 그 설교 말씀만큼의 신앙의 수준을 가지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내 지체를 정말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내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공동체 가운데서 나와 다툼이 일어나서 갈등이 생긴 그 형제를 내가 너무 미워 죽겠는데 보기조차 힘들 때 그때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한다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한 단계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런 신앙의 갈등들을 피한다면 결코 우리는 성장하지 못해요. 신앙의 성장은 아픔을 딛고 서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말이 꼬였네요.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만이 우리 영혼에 나 있는 커다란 구멍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내 안에서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그 집착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상황이 애매하고 정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일을 주께 하듯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들을 뿌리신 그 씨앗으로 뿌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삶들이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치료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 부자 청년처럼 당신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오랫동안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을 주님께 솔직하게 올려드립니다.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씨앗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 뿌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커다란 구멍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내가 아직도 아버지 앞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며 내가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내어드리며 포기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자비로 다시 한번 덮여야 하는 부분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앞에 내 안에 있는 이 그것을 내가 내어드리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과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심으신 하나님의 씨앗으로서 내가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때로는 멀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뜻과 당신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아버지 앞에 애매하지 않고 싶습니다. 내 삶이 아버지 앞에서 이제는 명확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오니 일상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순간마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씨앗으로 시작되어서 많은 열매들을 맺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며 일상에서 하나님의 빛나는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삼일의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의 현장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